풍성한 삶을 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라 그랬습니다. 우리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풍성한 삶입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삶 속에서 최고의 삶을 육신적으로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풍성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노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풍부할 때 그가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내들이 회원 72인 중에서 1인이 되어서 종교적인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청년이었습니다. 율법에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풍성한 것, 그때는 그때 풍성함을 살았는데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스테반을 죽이기까지 가표한 투표를 터치는 그러한 악한 마음까지도 풍성했는데 그가 싹 변화되었어요. 돌로 맞아서 성밖에 내쳤는데 주님 때문에 돌로 맞아서 성전에 내쳤는데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자기 그 때문에 돌에 맞아도 죽을 뻔했던 그 자신이 다시 일어나서 그분을 증거하고 다니는 그러한 믿음. 힘들거려울 때는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풍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성한 것도 누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마 그래서 저는 풍성한 물 살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어느 처지에 살든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나는 풍성한 사람이야. 넘치는 사람이야. 정말 우리 한국 속담에 있는 것처럼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그러한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거리 법칙을 보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데 그 고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일곱 명이 그 고기 한 마리를 구워서 한 입장이지요. 한쪽 조금씩 떼어서 일곱 사람이 먹고 하루를 지내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풍성함이라고요. 나 같으면 먹으라 하면 전부 다 먹어버리고 여러분 이제 쉬라고 하겠는데 그 풍성함이 되어서 고기 하나로 일곱 명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함. 바로 이 풍성함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풍성함은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 첫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진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라고요. 주변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가면은 그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유쾌함이 있어요. 정말 무언가 마음속에 후련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집사부일체를 봤습니다. 양세형 코미디언이라는 사람이 이틀 동안에 그 치어리드를 하는데 공중에서 뒤로 떨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하는 말이 아주 성공적으로 그걸 이틀 배워가지고 그걸 시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1500명이 모인 곳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그 위에서 떨어질 때 주에서 사람이 받아준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나니까 무서움이 없어집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활할 때 풍성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면 그때부터 풍성함이 됩니다. 아주 적은 것도 나에게 오면 이게 풍성함이 되거든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물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으면 터지고서 흐른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의와 정의, 이것은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공의와 정의래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하루에 한 가지라도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루에 어떤 일이든 적은 일 한 가지씩을 해나가시면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생각되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이 될까요? 정말 여기에 보니까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다음에가 또 참 중요하거든.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예언을 멸시치 말래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뿐만 아니에요. 4장 3절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요. 거룩함에 거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거하는 거. 여러분은 삶의 거룩함은 것은 죄와 구별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래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죄와 구별되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것에 비교를 했더라고요. 로마서 6장 40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제 기억하십니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더욱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심령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가요? 왜 나는 이렇게 빛이 나고 힘들게 사는가요?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요?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다고 합니다. 무엇을 지켰다고요? 여기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답니다. 오늘 아침에요, 어느 목사가 설교하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처음은 없었대요.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조건부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친척 본토 아비를 떠나라 하니까는요, 그 지아비랑까지 아버지까지 데라까지 전부 다 같이 이동했답니다. 그러면서 때때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400년 동안 정말 방황한다고까지도 우리 창세기 보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내고 힘을 다하고 다해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솔개가 아브라함이 들은 제사에게 오니까 우워우워고 쫓았던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뺏기는 그럴 때 이 사탄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고 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17장 1절부터요 다시 하나님은 복을 주고요 정말 그를 인도한다고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때가 바로 자기 집에서 떠난 4년 후 99세 때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 정말 아브람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드리라고 우리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고 있거든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요.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뒤를 바라보지 말라고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를 관리하라고 합니다. 우리 산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산자거든요. 산자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과 갖고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쉼을 얻는 삶,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의 삶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갖는 삶이에요. 그 삶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닌. 여러분은 삶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또는 1차원적인 것, 의식주 문제, 이런 문제 등은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준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집중하지 못한다고. 전심으로 그를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땅도 하나님인 것이요 금과 은도 하나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랍니다. 금은 그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를 모시면은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죽는 것은 땅으로 그냥 들어가서 흙으로 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할 것이 없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일을 버리고 영생한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랍니다. 6장 7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다른 사람 속이는 거, 내 스스로가 속이는 거거든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지만은 영생을 위해서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우리 갈라디아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두 번째 풍성한 삶은 곧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고요. 내가 잘나서 하는 거라고요? 내가 잘나서 모든 것 부하게 사는 거라고요? 아니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아주 귀한 체험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하루 종일 먹어도 그러고요, 아프고요, 그냥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 잠자고 났더니 그 아픈 것이 싹 가셨어요. 아침에 카톡에 한 통이 저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어느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똑같은 그런 아픔을 본인이 느꼈답니다. 막 그래서 그랬는지 밤에 그 아픔이 싹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는 그것도 모르고요. 야, 이제 내가 낫구나, 감사구나, 그것만 했는데 이 아픈 심령을 위해서 다른 심령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자기 몸을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감사하고 살면서 그분을 나의 삶의 젖자리에 모시고 살면은 여러분은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기쁨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우리를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그렇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있는 것, 세상 마귀에 휘잡혀 살던, 세상에 붙잡혀 살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었단 말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번 죽을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서신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때문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데, 헤어날 수 없는데, 구약에서 한 방법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구약에서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서 내 대신 드려야만이 내 죄가 사해졌다고 1년 동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후서에 그랬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도 괴사도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나의 죄를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영생의 길.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이 무언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풍성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라 말입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까지 내놓으라. 이게 풍성함을 사는 길이래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는 것이 풍성한 삶이래요.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고 거기에는 힘듦이 따르고 여기는 거기에는 내게 손해가 따르고 하지만은 그것을 투자할 때, 그렇게 할 때에 그 풍성함이 나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삶을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않고는 아무도 하늘 아래 갈 자가 없답니다. 그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므로 영생을 얻었고, 예,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 영생이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알면 여러분은 영생의 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은 비록 이 땅에 죽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거든요. 믿고 우리가 이 땅을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 낙원에 있다가 하나님에 올라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26장 18절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눈을 뜨게 해준답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해주거든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상황을 볼 수 있다고요. 저도 이제 갈 때가 많이 됐나 봐요. 요사이는 차 타고 쭉 가다 보면 옛날에 안 보였던 그러한 건물들이 자꾸 보여요. 새롭게 보여. 야, 저기는 페인팅을 했어. 그럼 옆에 있는 저 집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 지난번에도 페인팅한 거 봤는데 근데 내 눈에는 그때 안 보이고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새롭게 보여.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아니 세상 것 새롭게 보이는데 하늘나라 것 새롭게 안 보이겠어요? 새롭게 보이게 되면 점차 확대되어서 더 새롭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옛날에 저희 장모님이 그랬어요. 장모님이, 야 여기는 집이 없었는데 이렇게 집이 많아 그랬어요. 아니 옛날부터 있는 집인데 뭘 그랬습니까 했더니 아마 그분이 바로 그렇게 열려서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렇게 돼. 그건 육신적으로 된다고 하지만은 우리 눈은 아주 미미한 것만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히 눈을 열게 하면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 곧 성령 충만함을 사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는 그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삶. 이건 충만된 삶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는 건 어떤 게 성령 충만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예수님의 선봉 역할을 다 합니다. 때로는 칼을 들어서 귀를 자르기도 하고요. 모든 거 아주 그렇게 했지만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에게 분부한 것을 그대로 지킬 때 그때는 눈이 열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불의 혀 같은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사도행전 2장에 그럽니다. 불의 혀 같다고 그랬어요. 바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성령에 충만되니까요. 말이 둔했던 창세기 11장에 분리했던 그 언어가 하나로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갈릴리 사람들이 외치는 그 말이 15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왜요? 열리게 되니까. 귀가 열리니까요. 그 은혜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과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나가면은 여러분 성령 충만되거든요.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아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해서 받은 사도들이 어떻습니까요? 말씀을 증거하니까는요, 3,000명 이상 사람들이 막장 이제 주님 앞으로 몰려드는 거거든요. 5,000명이 됩니다. 10,000명이 됩니다. 그러나요, 이렇게 하니까는 병든 자가 낫고요, 먹을 것이 해결되고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몇 날이면 내가 죽노라 하니까는 다들 뿔뿔이 다 헤어집니다. 12 제자까지도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도 가려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처참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바로 그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하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됩니다. 우리의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는 성령은 뭘로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도와주는 사람으로 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러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의 영을. 내가 무엇을 간구하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세요. 우리 마음은 내 마음이 압니다. 하나님 마음은 누가 알까요? 성령이 안답니다. 성령의 도움을 여러분이 요청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런데 은혜를 입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경히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내다 보면 다 상실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눈을 감으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만들어주시고 앞뒤를 알게 해주시고 했던 그 은혜가 기도가 적지요. 정말 하나님에 매달리지 못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살다 보니까는 다 날아가고 말도 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3절, 13절, 12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온영을 받았으므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죠. 예,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구를 알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지금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열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놔두면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나에게 주어도 주어도 더 주기를 원하는 우리 모습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을 인정하시고요. 더 감사하세요. 사랑을 더 베풀세요. 그러면 더 큰 사랑이 나에게 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시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세요. 정말 그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인치는 도장. 인친다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 미국에 말들, 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가 그 이웃으로 넘어가면 저 집 소 같고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숯불에다가 쇠로 담궈가지고 이건 내다 해서 저는 송씨니까 S자를 딱 해서요. 불뜨거운 걸로 그냥 소 엉덩이에다가 딱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가 S자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건 어디로 가든지 이건 내 소예요. 내 말이에요. 이게 인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쳤어요. 뭘로요? 성령으로.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인쳤다고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저 에릭 형제, 찰리 이렇게 잘 들고 왜요? 자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녀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요. 바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딱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제는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가는 곳에서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간구하면 누굴 통해서든지 허락해 주시니까요. 정말 감사한 건요. 전도자로서 생활하다 보니까요. 아니, 가게 들려서 기도해 주면은,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 드링크 뭔 맛이에요? 뭐, 콕 좋아하냐? 콕 갖다 주고요. 아, 콕 팔면은 뭐 몇십 절씩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료로 주거든요. 이건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니니까 그렇다고요. 하나님 거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든지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주 적은 거라고 믿지 아니하면 큰 걸 주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것. 오늘 한 가지 적은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요. 내가 오늘 하루 내 성격을 좀 바꿨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일은 두 가지 바꾸고 세 가지 바꾸고요. 내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이 용서해 주니까 나는 마음이 깊어서 더 기뻐해서 더 하고 싶어지고요. 그러한 삶이 드는 거거든요. 평화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령 충만되고 성령의 도움받고 하게 되면 어떤 삶이 이루어지냐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게 됩니다. 평화를, 평화의 생활을 하게 돼요. 평화를 너에게 끼치는데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평화는 정말 없어지는 평화 아니에요. 두려워하지도 마는 거, 근심도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딱 받았다면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여러분이 쌓여서 여러분이 힘듭니까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단계가 안 되거든요. 안 돼. 믿어도. 왜 믿어도 그걸 못하냐면은 온전히 내가 드리지 못하니까요. 마음은 내 생각은 드린다 하는데 마음이 안 드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내 마음까지 온전히 변화를 갖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우리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면은 주님이 승리를 소유하게 돼요. 예수 믿는 자가 승리 받는다고 하는 걸 항상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손해봤어요. 이제는 좀 억울해요. 아니에요. 그건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손해봤느냐 내가 너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다른 면으로 나에게 채워줬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네. 그러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시험을 이기고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답니다. 사랑으로 이긴다.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예, 사랑으로 사랑하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한 스텝 한 스텝 내가 노력하면 닮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수건으로 벗은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서 영광의 영광이러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고린도후서입니다. 구약에는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오니까 얼굴이 빛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가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렸던 그 수건이 언제 없어지느냐 하는 거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수건이 벗겨졌단 말입니다. 이제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니까 하나님을 얼굴을 만나도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죽지 않아요. 이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생활을 한다. 우리 초자연적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것이 초자연적입니까요? 어떤 것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느니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예, 더 큰 일을 한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러나 그 또 다시 죽었어요. 부활은 아니에요. 사실은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됩니다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단 말입니다. 방에 있는데 거기에 문이 잠겨 있는데 무서워서 떨고 잠겼는데 예수님 와서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내 손을 만지지 않고는 주님의 손을 만지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나라고 하는 토마에게 손을 비치는 것.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을 때 그 고기를 가져오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고기를 가져와서 함께 구워서 드시는 것.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영이 고기를 듭니까? 아니거든요. 썩지 않을 것 변화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은 그 모습 그대로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제자들이 그들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을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어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120사람의 제자, 12제자들 비롯해서 120명이 모였답니다. 기도했더니 정말 사도행전을 정말 보면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충만되니까는 어떤 생활을 합니까? 초자연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초자연적인 생활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에 마귀에 매달려서 살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초자연적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은 건 죽은 자예요. 사실은 영이 없단 말입니다. 어떤 영? 성령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살려서 성령을 집어넣어 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 줬으니까 초자연적인 일을 여러분 이미 하신 거라고요.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성화의 생활합니다. 와, 이 삶은 정말 기분이 좋죠. 성화의 삶은, 성화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변화된 삶이거든요. 죄가 있는 삶이 죄를 벗을 수 있는 은혜를 자립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영화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예수님 영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부터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의 풀을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뭘 그걸 주지 않느냐?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 안에서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 안에 뿌리를 박으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가지에 매달려야만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주님의 뿌리를 받고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매달려 가지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는 생명을 생명수를 얻고 살아가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면서 다스리고 달리고 다스리고 번성시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사오니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어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